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건함을 입어야 하는데 그 강건함은 주 안에서 또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라 하면 우리는 결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기억나시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지체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가 되는 그러한 실수나 실패를 경계함으로 해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안에서라 하면 결국 우리의 머리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진리 앞에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도와서 그 대적의 뒤통수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요.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강건해짐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제가 11조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힘들지도 몰라요. 중간에 여러분이 가다가 논리를 하나만 놓쳐도 여러분은 전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쫓아오셔야 돼요. 제가 하여튼 창세기부터 히브리서까지 논리를 가지고 11조가 뭔지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의 조화를 그 안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 주님의 힘의 강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10절의 그 말씀,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라 라는 말은 그걸 풀어보면은 우리의 힘, 에너지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의 에너지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원은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먹는 것부터 오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싸우는 전투에서의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 자들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에너지원, 힘의 원천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일을 한정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한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에너지로 필요하죠. 그러나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에너지는 퇴비나 비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힘의 근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가 한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의 에너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에너지로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위로 나오는 그 열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가 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서 그것이 에너지로 화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할 수 있는 어떤 열매로 한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로 내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열매들이 뭐겠냐고요? 사기?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건 마치 자동차에다가 퇴비를 막 갖다 부어갖고 자동차야 빨리 가라 이런 것보다 더 웃긴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할 것은 어떤 한정된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죽여 다른 이와 하나님이 득을 보게 되는 거. 자꾸 나는 감춰지는 거. 그리고 나의 옛 성품, 옛 사람은 자꾸 죽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 새 사람, 새 성품이 자꾸 드러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외의 일도 많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정작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염려했다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염려했다 그런다고요. 혹시 너희들이 약해질까봐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실족할까봐 그것 때문에 염려했고 그것 때문에 애타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에너지원으로 있다라는 것, 내 힘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안타까워하고 예수가 슬퍼했던 것을 슬퍼한 것이고 예수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인 거예요. 그게 진짜 그의 강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1절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행한 일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은 바로 아버지를 그분의 힘의 근원으로 에너지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먹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먹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똑같이 우리에게 그 예수의 삶이 요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죠?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를 위한 일을 토해내면서 사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걸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힘을 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열심히 거룩을 분투하는 거예요. 그게 그 힘의 강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힘으로 강력으로 자리하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엉뚱한 것이 나올 때 아 이거는 사탄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구나 하고 식별해서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투는 그렇게 힘들기만 한 분투가 아니에요. 행복한 분투예요. 기쁜 분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의 한 복판에서 아, 이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분투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주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막 싸워주실 때 제가 그놈의 뒤통수를 막 냄비로 갈기면서 무지 행복했어요. 무지 기뻤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거기서 봤으니까요. 몸이 힘들었어요. 아팠지만 아 우리 아버지가 나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또 이렇게 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기쁘더라니까요. 행복하더라니까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설사 조금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전을 패서 묵사발을 만드실 거야. 그런 안도감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 육신의 아버지는 아주 연약한 할아버지지만 내 영의 아버지, 우리 진짜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 내 앞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만 한다면 그 넓디 넓은 등 뒤에서 우리는 깔짝깔짝하면서도 행복하게 기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이 더욱더 명확하고 밝고 확실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만큼 행복하고 기뻐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까? 아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칼에 죽인 천사. 그 천사들이 타락한 게 사단이며 이 잡귀들이라고요. 그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꼭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놈의 모가지를 이렇게 꼭 붙들고 우리에게 범접을 못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저 가서 한 다섯 대만 패라. 아버지가 꼭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그 싸움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용감해질 수 있어요. 악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 속에 행복함 속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난 주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청교도 준비론이라는 논문을 읽었어요. 우연히 찾아서 읽었는데 제가 아주 쇼킹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노망이 든 후에 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10번도 더 봤어요. 5시간을 읽었어요. 무려 그 짧은 논문을 5시간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역시 처음 봤을 때 그 내용이 맞았어요. 그분이 청교도 준비론이라는 그 논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냐면 우리 인간은 분명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누구예요? 평생을 이 개혁주의 신앙을 옹호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다. 하지만 구도의 과정, 구도는 죄인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명시해놓은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의무들을 열심히 행하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도에 열심을 부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찾아가신대요. 아, 이런 대가들도 이런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 J.I. 패커 목사님이 그 논문을 갖고 이렇게 평을 해놓으신 것을 어디서 찾아서 읽었는데 그분이 한 10발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찰스 피니는 펠라기안주의를 신봉하는 나쁜 놈이지만 이단이다 그래요. 찰스 피니는 이단이다. 왜냐하면 콜린이라는 거 침례교에서 자주 행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을 사람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걸 찰스 피니가 처음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의 의지와 선택으로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건 아닐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성도들이 너무나 엉터리로 사는 게 가슴 아파서,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엉터리로 살게 되면 그들이 누려야 할 것, 마땅히 성도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다 예로 뭘 들었냐면 노아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할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거기서 제가 읽을 수 있었어요. 다른 내용은 그냥 차치하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열심히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힘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주 안에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싸운다는 그것과 그것들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어떻게 조화가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일 설교에서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설명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그 주일 설교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십일조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십일조의 의미를 비교해서 지금 그 둘을 조화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 십일조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일조를 요구하셨죠? 하늘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시키는 거 잘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주려고 우리에게 십일조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십일조를 하라고 그러셨죠? 십일조 하는 분 계시죠? 여기도요. 왜 하셨어요? 지금까지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했죠.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전통적으로 목사들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십일조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십일조라는 것은 구약의 십일조에, 물론 십일조는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일조를 명령하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 보세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어요. 애굽에서 나는 거? 아니요. 광야에서 뭐 개풀이나 뭐가 나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도에서 십일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땅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전투를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십일조인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 그 십일조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계시가 점진되죠. 신명기 14장 22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그 용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레위인들의 생활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과 권속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누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십일조인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십일조를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일조라는 건 우양에 처음 난 것, 즉 만물, 마지, 초태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십일조를 먹어라 그러면서 만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십일조 안에 숨어있는 만물의 의미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만물이라는 것이 무조건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민수기 18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분깃에 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죠.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로 그 분깃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을 첫 소산, 11조를 첫 소산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첫 소산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처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다라고 부연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단순히 제일 처음 익은 곡식과 제일 처음 태어난 짐승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뒤에 별로 안 좋은 것도 전부 하나님의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드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만물은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속해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11조라는 건 만물이라는 건 그것이 속해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 대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어떤 복을 대표하는 것, 그것이 11조인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산, 여러분의 물질을 10분의 1을 잘 똑바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만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만물 하면 생각나는 거. 출애굽, 유월절, 장자, 그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를 모두 살려주셨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장자들을 살려주었으니까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나에게 바쳐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고요. 민수기 3장 13절 보세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7장 26절 보세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11조에는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살아난 처음 난 것, 그 마지들, 장자들의 대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11조는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살아난 처음 난 것 맞이 장자들의 대신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질 그 만물, 장자에 대한 그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주어졌던 것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보세요. 11조는 약속의 땅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없어졌을 때는 11조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초태생 중에 수컷은 뭐예요? 장자, 큰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근데 나귀가 나게 되면 나귀를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귀는 그냥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는데 만일에 그 나귀를 대신할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버려라. 만일 나귀 대신 바쳐질 어린 양이 없으면 나귀는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우리 죄인들은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없었다면 모두 목이 꺾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인간의 모든 장자들도 전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돼요.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넌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새 그때 바로가 강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렇게 만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표하며 대신하는 대속의 효능이 있는 거예요. 11조가 바로 그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대신하여 대속하는 역할을 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 안에는. 자, 계시는 계속 점진돼요. 이게 어떻게 히브리서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만물이 등장해요. 여태까지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사람의 만물이 등장해요. 사람으로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의 만물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쳐진 대속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쳐진 대속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이들은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들이 한 지파씩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3지파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약속의 땅에서 지파로서의 이름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전체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해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함으로 해서 이들이 전체가 하나님께 전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기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열두 지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장자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4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장자들 대신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장자는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남자. 남자는 누구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장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보세요.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에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로 여기시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 레위 지파를 장자로 선택하셔서 이 열두 지파를 풀어주는 그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교회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떠한 장자가 대신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해서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게 레위 지파가 장자로 선택된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누가요? 레위 지파만?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내 장자란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장자의 대표로 장자들인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11조가 뭘 의미하는지 점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레위 지파 속에는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장자의 개념과 어떤 무리를 대표하여 대속하는 만물의 개념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그 장자와 이 만물의 개념이 11조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1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대표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어떠한 것을 대표하여 대속을 하는 것이 11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바로 11조의 내용을 그대로 레위지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명령하신 율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11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의 순환을 11조가 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위지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의 표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 지내면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얘네들이 제사를 잘 못 지내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어떻게 돼요? 흉작이 들고 벌을 받는 거예요. 대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속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레위 지파가요. 그게 11조가 갖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1조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 또한 그 레위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다는 구속사 전체가 그 11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소득을 하나님께 떼어서 바친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속사, 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그것도 구약에 약속된 복, 그걸 받기 위해서 무조건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만 떼어드리고 난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그때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지금 11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다시 그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바쳐진 것을 다시 받아 먹으며 즐기며 누리는 게 11조의 내용이에요. 그죠? 단순히 바치는 게 목적이라면 성전이 아무리 멀어도 끝까지 끌고 와라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무 멀면 끌고 오지 말고 그거 팔아서 그걸로 네 먹고 싶은 걸 사라. 그리고 권속들하고 그걸 나눠 먹어라. 이게 11조라니까요. 나에게 바쳐. 그럼 복주께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너에게 내가 복을 주었어. 그래서 네가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한 신앙 고백으로 나에게 그걸 주었어. 다시 바쳤어. 근데 내가 그걸 너에게 다시 주어서 먹고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마음은 급하고 이거 말을 안 따라가고 죽겠네.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잘 구별하고 계시면 구약 전체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구약은 전부가 다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뭘 갖다 하나님한테 바치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11조를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거, 소득, 그것밖에 없다라는 이 시대정신이 주는 이건 아주 악마적인 발상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득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악마적인 발상이라니까요. 나에게 오는 이 소득, 여기서 10분의 1만 떼서 내가 하나님한테 바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몇 배로 복을 줄 거야. 이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건 악마적인 발상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11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렸다면 헛되다가 쓴 거예요. 허공에 날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그 물질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11조가 담고 있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최초의 11조가 언제 드려졌는지 그 장면으로 가보시면 알아요. 창세기 14장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알 왕 이렇게 다섯 나라 왕의 연합군이 엘람 왕, 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 이렇게 네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어요. 그 와중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네 나라 국가 연합군 수만 명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와요. 그 전쟁은 상식적으로 어느 모로 보나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낫, 호미 이런 거 들고 318명이 가갖고 네 나라 왕의 연합군을 무참하게 박살내고 롯을 구해오고 뺏겼던 모든 재물을 다 뺏어왔다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알았어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야. 이 싸움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신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시편에 가면 나와요. 창세기엔 안 나오지만 조금 이따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렇게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성경은 그 사람을 살렘왕 즉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해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래요. 떡과 포도주, 제사장, 왕, 축복. 그러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죠. 언뜻 떠오르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다. 그랬더니 복을 빌었어요. 그분이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위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덕택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전쟁은 당신이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보면 그 멜기세덱 왕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라고 일부러 그 두 단어를 딱 띄워놓는다고요. 원래 왕이란 것은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정치를 하며 다스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그 왕의 뒤에서 그 왕의 승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 말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일, 즉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재물을 갖고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물을 갖고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의 역할로 왕의 역할까지 승리까지 끌어내는 자다라는 것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의미하는 말 한마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재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왕노릇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힘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왕노릇을 하신 분, 승리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다윗의 시예요, 이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예수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보세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세요. 근데 다윗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는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며 그분이 반드시 열왕을 쳐서 파하고 승리를 하신다. 그분이 싸워서 그분이 승리하신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전쟁을 당신이 맡아서 열왕을 쳐서 파해버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의 멜기세덱과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여 아브라함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거기다가 십일조를 바친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해질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여기서 방불하여 아포모요 이 말은 같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높디 높은 부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 레위지파, 11조 이게 다 들어있죠 지금요. 잘 보세요. 먼저 레위지파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요 본문에서 보자고요. 5절을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즉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허리라는 것은 쉬운 말로 그 배 안에 품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5장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하시는 장면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이 허리란 말이야. 이 허리. 그죠? 그러니까 허리라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 세상에 나오지만 본질이 하나인 것들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의 허리에 있었다.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있을 때에 그 레위를 배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죠.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체의 십일조로 바쳐진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칠 때 그 허리에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너만 복받아라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전파되어서 다른 이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이라는 제사장, 레위지파라는 제사장. 이게 이제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칠 때 레위가 그 안에서 함께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그래요. 그러면 그 레위가 바친 십일조 안에는 어떤 십일조가 포함된 거죠? 이스라엘이 바친 11조만 레위는 갖고 있잖아요. 딴 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바친 11조가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11조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제사장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분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쳤잖아요. 그 아래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제사장 레위지파가 있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어요. 다른 말로 그들도 복을 받은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십일조를 바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레위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 레위,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도 역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십일조를 드린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역시 레위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인에 서 있는 아브라함, 레위, 이스라엘 모두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여기서 내려오는 복에 대한 보답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레위, 아브라함이 전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예물을 바칠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11조가 그 안에서 함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요. 제사장은 11조를 받으면 하나님께 그 11조를 또 구별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모세오경에서는 제사장들도 이 십일조를 모아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징이 돼 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이걸 하나님께 갖다가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어떤 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흘린 거죠. 그게 창세기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흘러내린 복이 레위에게, 레위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흘러내려오는 복의 계통도가 바로 십일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그의 허리에 있는 레위, 그리고 그 레위가 대표하고 있는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바치는 것이 십일조예요. 그런데 십일조는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복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속물이었죠. 처음 걸 다시 기억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십일조도 레위가 드렸던 십일조와 제사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십일조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거라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십일조가 아니라 진짜 참 복인 이제는 나에게 부어진 게 어떤 것인지 나에게 부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물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구원, 영생.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복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죠? 그 11조는 뭐여야 돼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완전한 대속물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어떤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며 구원이에요. 새 사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죠. 그 십일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럼 뭘 드려야 되냐고요. 새롭게 태어난 나를 드려야죠. 나에게 준 내 월급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어버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재창조하고 계신 이 시대에 십일조 내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식한 사람들이고요.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정리를 못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런 십일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던 십일조를 레위지파에게 내게 함으로 해서 구원이라는 복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힌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구약시대 사람들조차도 그 십일조도 제대로 안 했다니까요. 한두 번 빼먹어봤는데 별로 나한테 해가 없어. 그것도 제대로 안 했어요. 저는 거, 흠 있는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거 갖다가 툭 던져놓고 나 십일조 했어요. 그게 오늘날 11조의 개념이라고요, 그게. 그러고 갔다니까요. 난 했잖아요. 하라는 거 했잖아요. 11조에 흐르는 그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11조의 내용을 모르고, 나는 했어요. 라고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11조를 하라고 한 것은 하늘의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상징하는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한 것이었는데 너희는 그것조차도 눈속임으로 하는구나. 너희가 정말 그 11조의 정신을 잘 알고 11조를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구원이, 영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너희가 정말 그 11조의 정신이 뭔지 알고 그게 상징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진짜 제대로 했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부어줄 복이 얼마나 큰 건데 너희는 그것조차도 못하는구나. 그게 말라기 3장인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복이 뭐예요?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온전한 십일조, 그 십일조의 온전한 정신으로 십일조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쌓을 곳이 없는 그런 풍성한 복, 영생, 구원을 허락할 거야. 너희는 그것도 못하잖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라니까요. 근데 너희는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구약을 닫고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세계라는 것은 족보죠. 거기에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거기서 닫히고. 이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경고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십일조로 제물로 드려지기 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물로. 그죠? 그런데 그들이 십일조의 정신을 여전히 잃어버리고 말라기 때처럼 형식적인 십일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24절에 이유가 나오죠. 소경된 인도자들이, 즉 다른 말로 가짜 목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려는 마음에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살이 없죠. 몇 마리나 잡아먹어야 배가 불러요, 그거. 네? 낙타는 살이 많잖아요. 바로 그 마음.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버리고 그 11조의 정신이 이 인도자들한테 이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걸러내버리고 약대, 야 갖다 바쳐. 복 줄게. 그 꿀떡꿀떡 생긴 고깃덩어리를. 그 예수님이 그런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게 11조냐? 하면서 그러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일조로 바쳐지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그 십일조의 정신, 의, 인, 뭡니까? mercy, 자비, 긍휼, 신, 뭐예요? 믿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십일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할 거야, 이거. 이것도 물론, 십일조의 정신도 물론이지만 그 십일조도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이 나쁜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니네 죽어. 이 정신도 모르고 11조도 온전히 안 하고 뭔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박하 근체 드렸어요. 11조 열심히 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냈어요. 그리고 정신도 몰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 그건 아무리 갖다 바쳐도 니네는 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소경된 인도자들한테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걔네들한테 지금 꿀떡꿀떡 삼키는 낙타 갖다 바치고 있는 거야. 근데도 뭐 여전히 속고 있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그런 썩어빠진 정신이 형식적인 11조를 낳은 거예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예, 11조 하면 복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11조로는 복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6절 보세요.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셨대요.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해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 11조 모세오경 전부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이 예물 안에 11조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다 완성이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율법에 또다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하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직도 율법을 그렇게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헛되게 만들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또다시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매달려있는 십자가 앞에서 또 양을 잡는 것보다 더 웃긴 거예요. 율법은 다 완성이 됐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조금 부족해요. 1% 부족해. 양을 막 잡아. 그러면 다른 율법들은 왜 하나도 안 지켜요? 왜 안식일 안 지키십니까? 율법에는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것도 금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왜 안 지키세요? 왜 전부 바지 입고 다녀요? 왜? 율법은 여자가 맨스를 하는 것도 부정한 여자로 취급한다고요? 그 수많은 율법들 왜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유독 이 11조 하나 매달려 있죠? 두 입장이 있어서 그래요. 목사의 입장은 11조라는 것이 교회 재정의 가장 큰 효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우리 교회처럼 매일 적잖아요. 신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물질적인 것으로라도 뭐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진다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보혈이라는 그 은혜로 안 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는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게 여태까지 교회라고 간판이 붙여진 그런 곳에서 이야기되고 회자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망고 땡이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이제 헌금도 안 해도 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라의 명령, 도덕법 이런 거 뭐하러 지켜? 부모님께 뭐하러 효도해?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뭘 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새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생명을 드려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달래는 거예요. 그까지 11조가 아니라 네 것 다 내 거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1조 교회에다가 덜렁 받쳐놓고 나머지 10분의 9 갖고 마음대로 쓰실 권리도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처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한잔하고 이거 그때 반성하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올바로 쓰여지는 것인가? 그래요. 교회에다가 헌금 안 내도 괜찮아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문 닫으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 안 내도 절대 여러분 정죄받지 않습니다. 100% 개런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100% 개런티. 그러나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기록해놨죠.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한테 매달렸대요.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지나치게 매달렸다 그랬는데 그래요. 초대교회에 서신서에 11조란 말이 한 군데라도 나오면 저한테 찾아와서 갖고 오세요. 없어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11조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헌금을 안 했느냐? 아니요. 초대교회 때는 자기 걸 다 내놨어요. 그죠? 유무상통했어요. 자기 걸 다 내놨다니까요. 이제는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이렇게 조화가 됐죠. 그죠? 그 십자가가 뭔지 아는 사람,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확 욕을 해주세요. 옛날 같았으면 짱돌로 찍으라고 그럴 텐데 조금 이제 제가 온순해지기로 했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딴 데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실력이 안 되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 목사가 11조 내지 말래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욕이나 먹어요 괜히. 여러분이 할 일이나 열심히 하시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11조에서 복받는다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서 복받아 그러고 마세요. 여러분이나 배우신 대로 열심히 잘 좀 살아내 보십시오. 주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